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양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귀로 들릴 뿐만 아니라 마음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도록 진리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성도의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환상 가운데 장차 일어날 이 미래의 일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시제를 보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과 같이 이 요한계시록을 현재 시제로 읽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요한처럼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생한 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들과는 달리 하나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천년의 시간, 만년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시간이고, 그래서 장차 먼 미래에 나타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마치 오늘 일어난 일처럼 그 일은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지만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당장 지금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이 전부인 양 오늘에 집착하여서 살고 있고, 중요한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은 매우 지혜가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현재가 분명한 것처럼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측하는 많은 미래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래의 일, 미래의 일들은 마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미래의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오늘 우리의 일처럼 생각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죠. 그리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요한이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과 성도의 최후의 그 승리를 이루실 완전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집행할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또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한은 잠시 동안이었지만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울고 있을 때에 24장로 중 한 사람이 그를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 말하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주님을 소개하는 이 묘사가 굉장히 극적입니다. 절망적인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절망을 깊이 경험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크게 울게 한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게 됩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여러분,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책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책을 취하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순간 24상 장로와 내 생물과 천사들과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인이 이렇게 주어져서 기다리고 있어서 찬송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시는 순간 이제 온 우주적인 전 우주적인 찬송이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신 이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권세를 위임받는 그 순간인 것이죠. 비로소 이제 심판을 진행할 그 모든 위임, 모든 그 책임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는 그 순간이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봉인된 책을 취하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대로 온 우주적인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히요 만만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천사들의 찬송과 그리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또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을 드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건 가운데서 어린 양께서 책을 취하셨을 때 24장로들과 또 내 생물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경배를 드린 장면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가지고 있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본문은 해석하기를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본문을 읽어보면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생물이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금대접과 검은 고를 가졌다라고 그러니까 이 해석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본문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생생하게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이 있는데 본문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것이라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날마다 성소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두 번 아침 해가 뜰 때와 질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피우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것이죠. 성소는 항상 이 제사장들이 피우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넘어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까지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피워 성소를 가득하게 채웠던 아름다운 향과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그런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아름다운 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본문은 계속해서 묘사하기를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 있어서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에 의해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신 어린 양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대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환상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있는 기도 모임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점과 이 시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리가 행한 일들이 평가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도들이 모여서 금대접에 담겨 어린 양께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도들의 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8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신다고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연약하여 부르짖는 연약한 신음소리에 지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장차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방편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들이 다 허공에 흩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들을 금대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이제 심판을 이루실 때에 하나하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땅에 쏟아 부어질 때에 그곳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루는 권세가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기를 원하시는 그 제사가 되는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는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자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새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새로운 가사, 새로운 곡조에 담아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곡조가 새롭고 가사가 새로워서 새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에 새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은혜에 충만한 그런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인 것입니다. 본문은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이 찬송의 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사를 보니까 전혀 새로운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한히 반복된 내용을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노래로 불러드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새로운 노래를 배워서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리듬에 맞춰서 새로운 악기로 새로운 스타일로 그렇게 불러야 새 노래라고 불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새 노래는 노래하는 사람이 새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으로 찬송을 부를 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위해서 인하여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아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인하여서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권세로 인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어린 양의 위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장차 모든 사단과 그의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실 승리하신 분으로 백마를 탄 자로 면류관을 쓰신 분으로 모든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그 승리의 장군의 모습으로 다리와 이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쓰여있는 그런 존귀와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찬송이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속을 인하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구속을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일 때문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에 그저 죄를 못 본 척 넘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되 율법에 따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죄를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죠. 왜 모든 태어나는 인간들은 다 죽어야 합니까?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인류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이 죽어야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 그저 대충 못 본 척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절망과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한 이 강력한 죄의 역사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있습니다. 내 생물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과 절망과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무한히 자신을 낮추셔야 했죠.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무한히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겸손케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피가 흘려져야 거기에 비로소 죄 용서함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위해서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피를 흘리고 죽든지 아니면 무죄한 사람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을 때 그곳에 죄 용서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성찬식을 하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들에는 이스라엘 집의 장자를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흘린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집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의 장자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죄의 그 대가로 피를 흘리고 죽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같은 설교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거두게 될 결과에 불과한 것이죠. 이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아갈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결국 죽을 건데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죽어서 무덤에 묻힐 텐데 허망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찬을 매달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우리의 죄와 죄의 이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이 새로운 찬송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이 죄의 비참을 비로소 깨달을 때에 구원의 깊이와 구원의 영광을 이해하며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찬송가 511장 가사, 3절 가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마지막 가사에 보시면 제가 이 가사의 작시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제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 떠올리면서 이 가사를 쓴 그 시인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런데 이 시인의 그 생각을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좀 보충해서 번역을 해봤는데 3절 가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의 마지막 호흡의 말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지만 마지막 내가 죽음의 침상에서 내뱉는 그 breath whisper라고 그러죠. 마지막 breath whisper, 마지막 호흡의 말은 말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뜨거운 감격을 저는 읽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평생 찬송한다 할지라도 지치거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면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기도를 하늘 보좌를 향하여 날마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신 그 구속을 인하여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51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